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그 일은 단순히 내적인 성장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신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우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라도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남편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녀는 믿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에 자신의 그 몸의 늙은 것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에서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성장의 과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참된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이 삶이 균형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이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아, 나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배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체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긴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헛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현현이라는 말을 이 신학적인 용어는 떼오파니라고 하는데 떼오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방문한 아브라함이 자기를 방문한 그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가 자기를 방문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단지 길을 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것 뿐이었는데 그가 뜨거운 한낮에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한 분이신지 그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나그네들을 자신의 장막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극한 겸손함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문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그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현현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떼오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현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현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기를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의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에서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땅에 엎드러졌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때에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연 법칙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이 사라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현현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계시를 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녀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이렇게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그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인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방문하셔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사라가 그 자신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방문을 통하여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현현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방문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종으로 사역자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그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숨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것을 다 말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나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치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하지 않으면 마치 신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어떤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외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그렇게 인식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래서 21절까지 계속되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종으로 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시고 있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33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친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를 대하는 법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그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런지 보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이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삼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위치에 이를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 성숙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에 종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고양이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식물이나 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는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개들이 사람과 좋은 반려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개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 교감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이 교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한없이 깊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개와 고양이하고는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얼마나 이 얕은 수준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을 나눌 때 어느 정도까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기 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가치가 낮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목숨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때에 그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귀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과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상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만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우리 주님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최상의 기도를 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그 하나됨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안에 우리도 초청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사랑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구와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패와 타락과 교만과 무능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미건조한 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적인 것에 매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서 죄를 짓는 심령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면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 메마른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를 방문해 주실 만큼 그래서 그와 교제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만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셨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를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막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또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 행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와 공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노아 때 홍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와 도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보고 각성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자손들도 타락하였고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무지개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였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그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한 길을 새겨주셔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경고를 삼으신 것입니다. 교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믿고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노아와 온 인류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상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새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하게 온 인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있고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들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꼭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도시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멸망받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비추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써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에게 한 번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멸망의 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 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